여러분, 요즘은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저에겐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늘 운전할 때 듣고 다니고 있는 그런 라디오 스테이션이 요새 계속 크리스마스 음악으로 장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참 좋습니다. 어떤 때는 좀이 이지 리스닝 그런 채널을 해서 어떤 것들을 듣고 다니면은 뭐 요새 시끄러운 그런 음악 말고 꽤 그래도 우리가 들을 만한 어떤 때는 클래식도 나오고 또 들을 만한 그런 음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라디오 스테이션을 제가 틀고 다니고 아니면 제가 CD나 아니면 테이프들을 제가 듣고 다니는데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꽤 귀에 익숙하고 난잡하고 요란한 그런 음악 말고 그래도 크리스마스 캐롤과 또 크리스마스 찬송들을 들으니까 저에겐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세상이 무슨 상업적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는 것과는 우리는 상관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늘이 시즌만 되면 생각 키우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나큰 희생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서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우리 가슴을 메우는 하나님의 크신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어 버리셨으니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부활하실 때 예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변화된 영광스럽게 된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버리신 어마어마한 구속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생선 조각을 주니까 그를 잡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원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 몸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변화된 인간의 육신을 그냥 가지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벗이 되시고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의 식구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당신 것으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베들레헴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고 그것이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만 불짜리 좋은 차 멀세디스 벤츠 같은 좋은 차에 한 9만 불, 10만 불짜리 차를 사서 돈을 페이한 다음에 그것을 카 딜러에 그냥 놓고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 엄청난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내 것이라고 내가 내 집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엄청난 그 보상을,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 주시고 값을 치루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가 크리스마스 얘기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말구이에 누워두신 것은 우리를 그만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지 않는 한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한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놓치시지 않을 것이라는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크리스마스를 지나는 사람들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베푸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자꾸 저한테 와서 쭈뼛쭈뼛해요. 쭈뼛쭈뼛해.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런가? 제가 절 만나면 금방 저한테 쫓아오고 이제 인사 그러는데 자꾸 집회 왔으면 쭈뼛쭈뼛해요. 제가 뭔가 있구나. 그래서 가서 이제 만나서 잘 지내십니까? 쭉 이제 인사라고 하니까 목사님 잘 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얼굴 딱 보니까 알겠는데 어떤 데 우리가 제가 악수할 때 사람들이 악수하면요. 저는 악수할 때그 사람 마음을 제가 읽을 수가 있어요. 하도 많이 악수를 해보니까 악수만 해도 그 사람을 제가 마음까지 알겠어요. 우리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다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짐이 있어요. 근데 이 자매에게 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 제가 이혼했습니다. 내가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 자매 마음 가운데 깊은 시름이 있고 사람의 낯을 보기도 싫고 부끄럽고 또 마음 가운데 수치감도 있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내가 목사님 별 면목도 없고 별 그런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 저랬습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혼당한 것 때문에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제 앞에서 막 물어요. 정말입니까, 목사님? 네, 정말입니다. 난 목사님이 저한테 야단치실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혼한 자체는 잘못이죠. 그 죄죠. 가늠한 것 이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 많은데 어떻게? 예? 한국의 이혼율이 50%를 넘어갈 정도고 미국에는 54%고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에 말이죠. 학교 가면 아이들이 말이죠. 이제 뭐 엄마 아빠가 혼자 있는 그런 부모가 이젠 정말 천지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예?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나 잘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혼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겁니다. 이제 당신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그 아픔과 서러움과 고통과 수치감 때문에 이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실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 당신을 주셨어요.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똑바로 있을 때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게 로마서 이야기.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주셨어요. 그게 크리스마스 얘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몸을 던져버리신, 왜요?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귀가 옆에 와서 그렇게 말했겠죠. 예수여, 당신은 큰 실패한 사람입니다. 당신 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아무리 기적을 행했지만 지금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5천 명 먹었는데 그 5천 명까지 누가 여기 있어? 교회가 당신을 정죄하고 출교하고 당신의 기별과 당신의 생애가 뭐 효력이 없지 않소? 누가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누가 여기 같이 있어? 아무도 없고 거기 어머니와 요한만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마귀는 얘기했죠. 이제라도 당신 내려와서 올라가시오. 포기하십시오.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은 큰 효력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결정이 십자가입니다. 그 결정이 예수님의 희생이고 그 결정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어 버리셨으니 영원히 우리 인간의 일원이 되도록 가족이 되게 주어 버리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 때문에, 실수 때문에, 여러분의 불행 때문에, 여러분의 어려움 때문에 혹시 마음 가운데 낙담해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화면을 통해서 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혹시 남모르는 짐과 서러움과 고통 속에서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혼자 저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조용히 하소연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낼 때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시고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때입니다. 또한 내가 주 앞에서 부족한 죄인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를 알 때입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다 몸바쳐서 버릴 정도까지 우리를 구하려고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치를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알게 하시는 시즌이고,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다시 소망을 얻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로켓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일은 말이죠. 저기 존 F. 케네디 센터에서, 여러분, 그 케이프 케네디에서 현재 로켓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일은 지금까지 인간이 발전시켜온 모든 종류의 과학의 힘을 총집합시킨 노력의 결과입니다. 거긴 전기가 들어가고 화학이 들어가고 생물이 들어가고 위생이 들어가고 수학이 들어가고 기하학이 들어가고 거긴 천문학이 들어가고 인간이 발전시켜놓은 모든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을 총집합시켜놓은 결과가 바로 우주 로켓 우주선을 띄어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주선 로켓을 쏘아올릴 때 말이죠. 그 힘을 전기로 바꾼다면 그 추진력, 그냥 밑에서 그냥 불이 그냥 튀어나오면서 그 추진해서 올라가는 그 추진력, 그 힘을 로켓을 하나 쏘아올리는 그 힘을 전기로 바꾼다면 구워 놓는다면 하루 종일 하루 동안 8만 7천 채의 집에 전기를 대줄 수 있는 힘을 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대 로켓이 올라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의 무게를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밑에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를 이 땅에 메어두는 죄의 짐을 그걸 다 떨쳐버리고 용서받고 도말받은 다음에 우리가 우리 인간 로켓 한 명이 하늘로 쏘아서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파워가 필요할까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 마음속에는 잘못된 사고방식과 생각과 잘못된 성질과 우리가 잘못한 실수와 부족과 우리가 지은 심지어 고범죄들까지 모든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씻고서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올리실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파워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그렇게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There's a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기적을 이룬 파워. 예수님의 피 보혈 가운데 기적을 행하는 wonder-working power. 우리같이 죄로 인해서 무거워진 사람들을 깨끗고 정결케 만들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영원한 하늘로 쏘아 올릴 수 있는 파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성격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한 마지막 백성들로 만들 수 있는 파워가 예수의 보혈에 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고 신뢰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오실 마지막 교회를 보시고 또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구원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미리 보시고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팔을 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켓들을 쏘아올리는 그 추진력을 또 다시 계산하면 큰 수영장의 물을 25초 안에 다 뿜어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25초 안에 그 많은 물을 쫙 뿜을 수 있는 그 추진력 힘이 로켓 한 대를 쏘아올리는 것입니다. 또 후버댐 같은 여러분 저기 그 저 LA에서 조금 더 가면 거기에 이제 라스베가스가 있고 라스베가스 조금만 더 지나가면 거기 후버댐이 있습니다. 후버댐 25개가 물을 방출해내는 힘을 가진 것이 로켓 한 대 추진력이에요. 25개의 물을 막 쏟아내는 그 힘을 가지고 올라가요. 그 정도로 우리가 환산하면 그 엔진에서 뿜어내는 힘은 액체 수소를 산소와 함께 태워서 내는 힘인데 그 열이 태양의 표면의 온도의 약 3분의 2인 화씨 6천도예요. 여러분 그 이 액체를 낸 그 수소가 너무 차서 영하 몇백도예요. 영하 화씨로 그게 우리 손 대면 금방 동상이죠. 그렇게 차요. 그런 액체를 갖다가 산소와 함께 그렇게 태울 때, 거의 태울 때 나는 그 열이 태양의 그 표면 온도의 그 온도 약 3분의 2인 화씨 6천도의 열을 내면 타요. 화씨 6천도, 섭씨 3,300도. 어마어마한 온도죠. 여러분, 이런 파워와 열 때문에 한 대의 로켓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추진력과 능력이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단 하나의 나사라도 잘못 끼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에 로켓이 올라가다가 그만 거기에 있는 여교사까지 포함해서 열몇 명을 그냥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그만 이제 화염이 돼서 다 죽게 만들었죠. 그렇죠? 우리 그 사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제가 TV에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지금 팡 터지는데 그 팡 터지는 속에 그 귀한 열 몇 명의 우주인들이 거기 있었어요. 우리 간단히 그저 잠에 있는 불꽃놀이가 아니요. 거기 영혼들이 죽고 있는 것이요. 단 하나의 그 당시에 나중에 연구하고 찾아보니까 하나의 오링, 조그마한 그런 이저 고무로 만든 오링이 잘못됐어요. 그것 때문에 터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곳으로 올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준비에 하나도 모자라면 안 되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준비시키는 당신의 보혈의 파워고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는 성령의 내재하시는 임재의 파워인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나를 전적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써요. 제가 이 우주를 가만히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제가 우연히 이번 주에 제가 이 우주선에 대한 기사를 좀 몇 가지 읽었어요. 이거 읽으면서 아 내가 모르는 것을 이야 이거 우주선 하나를 띄우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 저는 설교자예요. 저는 목사예요. 저는 전도자예요. 내가 읽고 보고 경험하고 하는 모든 것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전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이 기사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이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의 이야기구나. 이 우주선이 올라갈 때 이 대기권을 통과할 때 말이죠. 여러분 대기권을 벗어나는 괜찮아요. 마찰이 없으니까. 대기권을 올라갈 때 그 엄청난 속도로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 공기와 마찰 때문에 엄청난 열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굉장히 안에 더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이 오르는데 2300도에 열이 올라요. 2300도면 얼마예요? 100도의 물이 끓는데 2300도에 그 올라가는 그 추진력 때문에 이 표면에 말이죠. 로켓 표면에 2300도의 열이 생겨요. 그 뜨거움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그 우주선을 갖다가 겉을 싸는 이 마치 생선의 생선의 비늘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타일들을 만들어 다 붙였어요. 타일 하나를 고정을 잘 해서 붙였는데 그 타일은 특수 타일이기 때문에 이 타일은 말이죠. 2300도의 열에 뜨거워져서도 그냥 놔두면 3초 내지 5초 안에 식어서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안 타요. 그렇게 갑자기 식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보면서 아 인간도 이렇게 하겠거늘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성령의 능력과 예수의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시켜서 하늘에 안전히 갈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을 녹이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속상해서 비틀어 꼬여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에 무릎을 꿇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눈 녹듯이 녹을 수 있는 파워가 예수의 보혈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매일매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데 타일 같은 그 뜨거운 열에 마찰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타일이 떨어져 나가요. 어떨 땐 오링이 떨어져 나가고 어떨 땐 기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속히 오셔야 되겠지만 우리와 교회가 준비되지 못함으로 계속 주님께서 연기해 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플로리다에 있는 케이프 케네디 센터에 제가 구경을 갔을 때 거기에서 보여주는 기록 영화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이제 띄운 다음에 그 띄우기 전부터 연습하는 과정부터 우주인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태워서 그 쏘아 올려서 가서 우주에 가서 이제 이 지구를 돌면서 찍는 모든 과정 돌아오는 과정까지 찍은 이 기록 영화예요. 제가 그것을 볼 때 참 감동적인 것은 제일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그 우주선을 띄울 때 얼마나 과학자들이 수고하고 참 정말 애를 썼겠어요.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국가에서 수억 달러의 예산 받았는데 혹시 낭비하면 어떻게 할 것이요? 그 수고가. 그래서 노심초사하며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훈련시키고 또 실습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출발하는 날, 이제 그 쏘아 올리는 날, 그때 과학자들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보여주는데 과학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다 서성거리고 말이죠. 손을 부비고 아주 불안합니다. 초조해요. 그런데 드디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10, 9, 8, 7, 나중에 3, 2, 1, fire. 할 때 이게 올라가는데 처음부터 이 터질 때부터 중요해요. 터질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의 경험을 할 때 올바로 터져야지 안 그러면 말이죠. 이게 엉터리예요. 엉터리 거듭남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게 터져서 그 밑에 이 하얀 연기와 함께 뜨거운 불이 솟구쳐 내리면서 그게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도 잘못해서 또 다른 길로 3000으로 빠질까봐 노심초사해요. 올라가고 올라가면 사람들이 정신없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재교대에 올라서면 이 과학자들이 박수를 치는데 막 박수를 치고 다 부둥켜 안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물리학자, 과학자, 컴퓨터 이 사람들은요 다 이 왼쪽 두뇌가 발달했어요. 그렇죠? 이 지성적인 게 발달해가지고 감정이 조금 무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물리학 박사들은요 많이 웃고 많이 울고 잘 안 해요. 그 사람은 왼쪽 두뇌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울어요. 울면서 끌어안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 천사들이 저렇게 하겠지. 천사들이 기뻐서 그들의 수고가 어찌 될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성천하는 것은 로켓이에요. 아니에요? 로켓. 여러분 존 F. 케네디 센터가 아니지만 로켓이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발이 떠서 등 떠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승천할 때 우리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악수하면서 바로 그 순간을 얼마나 그들이 고대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얼마나 기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과 천사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죄인들을 하늘로 회복시켜 데려가시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이 조지아주 저쪽 서쪽으로 가면서 이제 산을 지나 이제 거슬려서 가면은 거기에 달로네가라고 하는 적은 마을이 나와요. 그 달로네가를 지나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한번 지나가다 말이죠. 이제 산을 이제 지나서 이렇게 빙빙 돌면서 가는데 거기에 제 바로 앞차예요. 앞차인데 좀 이 스포츠형 그 차를 타고 가는 한 젊은 학생인 것 같은데 가다가 제 앞에서 막 이렇게 되더니 모르겠어요. 술을 마셨는지 마약을 했는지 전 그거 알지 못하겠어요. 이 차가 막 이러면서 막 그 연기를 막 내면서 저기서 브레이크를 밟았죠.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낭 떨어지는 대로 그냥 휙 떨어지는데 큰일 났어요. 이제 완전히 저건 죽었어요. 보통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다가 빠른 속도로 그냥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차를 세웠습니다. 오는 차도 다 섰고 우리도 다 서서 내려서 뛰어가 보았습니다. 저도 뛰어가 보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 너무 황당해서 뛰어가 보니까 이 차가 그냥 내려가다가 그 바로 밑에는 나무를 들이받고 나무에 걸려 있어요. 그 밑에 낭 떨어지는데 나무에 딱 걸쳐 있어요. 살았습니다. 어쩔 줄을 모르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을 때예요. 옛날이니까. 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발로 동동 굴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면서 여러분 옛날에 있던 휴대폰 기억하십니까? 큰 거 이런 거. 이러이러한 거 큰 거. 그걸 누가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 이렇게 큰 뭐 좀 무전기 같은 휴대폰 옛날 거니까 그걸 가지고서 한 사람이 아마 119를 친 모양입니다. 조금 있으니까 경찰차, 소방소차, 예? 그다음에 긴급 구조원들 앰뷸런스가 그냥 달려오더니 그들이 이제 뛰어내 그냥 제가 보니까 소방서 대원들이 이렇게 딱 서니까 그냥 뛰어내려 그냥 서서 그냥 뛰어내서 그냥 달려가서 보더니 금방 내려가는데 내려가서 제가 자세히 봤어요. 다 한 1시간 걸렸죠. 이 톱을 가지고 전기톱 가서 차에서 뭘 뚫는가 차의 지붕을 뚫어요. 지금은 옆으로 나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들어올려 가야 돼. 비상식이기 때문에 마지막엔 세상이 그렇게 좋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올려 가셔야 돼. 우리 세상에서 우리를 구속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8장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우리 몸의 구속을. 이 세상에 칠장이 내리고 병이 창궐하고 너무 어렵고 핍박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셔야 돼. 전기톱으로 서서히 뚝, 이 차 위를 이게 뜯어서 내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기드레스를 입는 그 사람 같다가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요. 올리는데 수십 명이 모여서 한 명의 인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할 때, 여러분 저는 목사 아닙니까? 그건 저한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잘 됐다, 그것만이 아니죠. 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 이야기고, 복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딜레마에서,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죄의 속성과 본성에서,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환경 마귀가 쳐놓은 덫과 함정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시는 이야기가 그게 복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이런 복음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떤 때는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 자체도 우리가 모르거나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크리스마스 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있을 때,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해놓으신 은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누우신 그 자비함,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가시관 쓰시고 돌아가시는 그 일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고 깨닫고 알지도 못할 때 이미 해놓으신 복음의 파워, 그 적용이 지금 우리에게 매일매일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하늘로 올리기 충분한 추진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 생각 가운데, 특별히 화면 등에서 보시는 분들이시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바로 지금 어떤 것이 여러분을 올라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고 거기에 웨이트를, 무게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벗어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에요. 오늘 제 이 말씀의 제목이 가장 간절한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은 다음에 이제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이 소망은 빨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곳에 우리가 빨리 추진력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우리 몸의 회복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실 때 이 제자들과 이제 감람산 위에 있던 사람들은 기가 막혀서, 이 주님 이게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 500여 명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께서 서서히 올라갈 때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남겨두시고 올라가시는가? 그러나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이 예수님이 예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요, 우리가 무엇을 더 갖고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요, 이것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가장 간절한 소망이 아니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 우리가 갑자기 썩자를 몸으로 대요. 이것을 그들이 기다려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우리가 변화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해요? 사망아 너의 쏨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쏨은 어디 있어요? 죄예요. 죄의 파워는 어디 있어요? 율법에 있어요. 율법이 우리 속에서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강하냐면 율법이 우리 속에서 죄를 찾을 수 없을 정도까지 정결해져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추진력이 생겨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제가 영국에 런던에 제가 옛날에 갔을 때 거기에 이제 그 런던 브릿지 가까이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어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참 거기에 볼만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영국의 역사 가운데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들의 무덤이 거기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이제 사원 그 안에 무덤들 동상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뒤에 뜰에 그 무덤이 있는데 리빙스턴의 그 무덤은 그 뒤에 뜰에 있어요. 비석이 있고. 근데 그 사원 안에 건물 안에 있는 무덤과 동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 웨슬레의 무덤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의 저 무덤을 보고 거기에 있는 그 저 글귀를 읽으면서 만큼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우리가 온전한 품성을 이룰 수 있다. 우린 모든 죄의 파워를 승리할 수 있으며 우린 죄를 짓는 일을 그칠 수가 있다. 누굴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뿐더러 의로워질 수가 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걸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는 우리의 의지로 주 앞에 굴복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가 합쳐질 때 무한한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가르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성화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을 가르친 사람이요. 그가 비록 방법론자라고 놀리면서 메소디스트 그렇게 놀리고 출교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파워를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 앞에서 그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무덤에서 요한 웨슬레가 소리 지르는 것처럼 제가 느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무덤 속에서 소리를 지릅니까? 자, 우리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빨리 갑시다. 내가 내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갑시다.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지 않겠어? 그것이 우리 가장 간절한 소망이 아니오. 땅 속에서 하늘의 천사도 우리의 성도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간곡히 기리며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하기를 죽은 사람을 찬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시리라. 이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갖다가 이 한국말로 번역이 잘못된 거죠. 영어 성경 가운데 bring them이니까 데리고 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bring이란 말은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데리고 갈 수 있는데 이 헬라말로 악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데리고 가시리라 그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데리고 가실 거니까. 그러면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예수께서 오실 때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러면 하늘에서 올라간 그 영혼들이 하늘에 올라가 있다면 다 잠자고 있단 말입니까? 하늘에서 다 굴굴 자고 있어요. 그럼 잘라면 땅에서 자지 왜 하늘에 가서 잡니까? 깨어 있어야지. 그럼 잠자는 자는 내려올 때 사람들이 다 굴굴 자면서 같이 내려옵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오해가 들어간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자 초대교회가 타협하고 핍박이 오고 이교주의가 들어와서 교회가 타락하자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스며들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교회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끝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될 것을 이미 성경에 예언해 두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자는 자가 부활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서 같이 하늘로 승천될 것을 설명했지 자는 자들이 먼저 가 있고 살아있는 자들이 나중에 가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둘 다 같이 간다고 말했고 누가 저보다 살아있는 자들이 주 강림하실 때 자는 자보다 먼저 결단코 앞서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께서 오실 때 부활 사건이 먼저 있고 하늘에 간 영혼들 얘기가 아니라 잠들고 있던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수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이미 성경에 예언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지체돼서 우리가 낙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오류의 씨가 교회에 많이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알곡이 준비되고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말이죠.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은 다음에 집 이 방 안에 있으면서 항상 남편하고 대화를 해요. 여보, 제가 일어났어요. 간밤 뭐 하셨어요? 어떠세요? 왜? 죽은 영혼이 주 안에 죽은 영혼이 땅 속에서 잠자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어딘가 갔다고 믿으니까 자기 남편의 영혼이 자기 방에 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편이 항상 대화한대요. 여보, 지금 나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한테 좀 조언을 해주세요. 이런 오류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영국에 제가 갔을 때 영국에는 캠브리지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캠브리지는 그 유명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옥스퍼드 대학이 있는 그 가까운 곳에 캠브리지가 있는데 그 캠브리지 도시에 캠브리지 대학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가까이 있는 게이슬리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소도시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집회 도중에 나와가지고 좀 그 이 저 이 뜰을 좀 걸리고 있는데 그 가까운데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 무덤들. 근데 17세기에 1600년대죠. 17세기에 생겨진 무덤에 한 비석이 있는데 그 무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Sleeping till the resurrection morning. 부활의 아침까지 잠자고 있음. 이 사람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했죠? 똑바로 이해했다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가니까 거기에 또 다른 가까운 곳에 다른 한 비석이 있는데 이것은 1800년대 19세기에 세워진 그 무덤 비석인데 이렇게 기록됐어요. At home with Jesus. 이거 분명히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늘에 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한 군데는 지금 부활의 아침까지 잠자고 있음. 한쪽엔 나는 지금 하늘 본향에 예수님과 함께 가 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것만 봐도 오류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렸어요. 어디에서? 땅속에서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은 핍박과 고난당하면서 속히 우리 몸의 구속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요한이 있었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으로 기대하고 말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 당시에 사도교회 당시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한이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께서 오신다. 다 요한이 늙어갈 때 이제 곧 오신다 곧 온다 그랬어요. 요한이 나이 100세 정도 되었을 때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계시록을 기록하고 그 이후에 어떤 세월을 지나고 어떤 교회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나 주님의 재림과 그들의 몸의 구속을 기대한 나머지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께서 오신다고 그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자기를 예수의 사랑하신 그 제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참 제가 볼 땐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요한이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항상 자기를 할 때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좋은 거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세 명이라 그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더 편애해서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분일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주님을 더 사랑해서 남들보다. 그래서 그들의 이 세 명이 기록된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편애하신 것이 아니요 똑같이 사랑하셨지만 여보세요.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늙어지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갈 것이라. 그가 순교당해 죽을 것을 예언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 좋습니다. 난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그때에서도 요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베드로가 그 전에도 좀 다툼이 있었지만은 그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가 그를 내가 올 때까지 살아 두게 할지 너 너한테 무슨 상관이야. 넌 네 할 일만 해. 이 얘기가 오해돼가지고 보세요.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 소문이 퍼졌단 말이에요.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아, 요한은 안 죽는다.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께서 오신다. 그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초대교회부터 예수께서 속히 오실 것을 그들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는 사실과 교회가 배도하여 진리에서 떠나는 일이 생기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요 핍박하는 일이 일어난 다음에 마지막 환란이 생긴 다음에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고 설명하고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특별한 사건만 생기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나? 다 저도 그래요. 우리 다 왜요?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진리 가운데서 우리 가슴 속에 가장 벅찬 소망을 주는 가르침은 예수의 다시 오심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 화면 통해서 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게 있어서 성경 가운데 가장 제 가슴을 벅차게 하고 벅차는 그 가르침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것이 제 생애 소망이고 가장 간절히 바라는 제 소원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거기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그랬어요. 부활을 사모했어요.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받으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할 것이라. 우리가 썩지 않은 몸이 생긴다는 부활을 사모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무엇이라? 율법이라. 그러면 여기에 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나 보세요. 로마서 똑같은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똑같은 저자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을 설명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여. 예? 죄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이 나한테 권세를 부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죠. 살아있을 때 우리가 승천하죠. 변화되죠. 이 사망의 권세가 죄의 권능이 내게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더 이상 정죄받지 않게 돼요. 왜요? 보세요. 여기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더 이상 없어요. 율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권능이 더 이상 없어버려요. 근데 이 뒤에 한마디가 프레이즈가 뒤에 붙어 있는데 이 말을 한국말 성경은 번역을 안 해놨어요. 영어 성경에 있는데 답답하죠? 우리 이것을 우리 몽땅 다 번역하면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to them which are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그러므로 전혀 정죄함이 없다. 근데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 뒤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육체 가운데 걷지 아니하고 영 안에 걷는 성령을 쫓아 영 안에 걷고 살고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내가 내 속에 죄의 본성과 육체가 있으나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이미 주를 용서했다 끝났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거심으로 내가 내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것이에요. Walk in the Spirit. 행한다는 것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이에요. 걷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그 성령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성령 안에서 거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죄가 나를 이 사람 죽여야 합니다 라는 그 권능과 파워가 내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께서 베푸신 성령 안에서 내가 살고 육체대로 내가 나를 육체를 죄의 병기로 들은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게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율법을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에서 육체로 돌아갈 때 범죄하는 것이지 우리가 영 가운데 있을 때 계명은 우리에게 죄를 찾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절부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법의 구속에서 해방되어서 나는 더 이상 법 죽일 필요 없다. 법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제 법이 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의 능력이 죄도 파오고 은혜도 파온데 그 은혜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거 지켜야지 저거 지켜야지 요거 안 지키면 심판이야 저거 안 지키면 심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수준 낮은 형편이 아니라 나는 이미 성령의 은혜로 예수의 마음을 받고 계명과 일치된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요. 그러므로 내 생애 가운데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게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실 때 내게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생명이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나 생명이 없는 사람이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내 속에 계셔서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경험이 없으면 나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들어갈 것이라. 그 뜻대로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리 육체들은 아무도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성령이 말하는 것이요.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것이요. 자 그럴 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이 너 그 죄 아니야? 너 그 죄였지? 너 죽는다.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의 역할에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것은 여러분 율법의 정죄에서 율법의 권능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지 않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걸 바꿔 말하기를 자기가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성령으로 법에서 해방됐어. 그거는 자가당착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의 그 정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성령 안에 사는 것이에요. 그 영이 내 속에 계셔서 내가 성령 안에 걷고 그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사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죄라고 정하시고 범죄지 않았어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 속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가 없어요. 하나님만 섬겨요. 새긴 우상 만들라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외에 내가 아끼고 정성을 다하는 다른 우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드릴 것 같지 말라. 주님께 대한 태도가 올바르고 거룩해요.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알아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치는 거짓증거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남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것은 남의 이웃을 해치기 위한 동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러지 말라. 이런 모든 것이 그것이요. 나 이거 지켜야지 저거 지켜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내 속에서 율법의 정신을 넣어주셨어요. 예수의 의를 넣어주셨어요. 예수의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데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내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아무리 해봐라 나는 용서받은 자고 주의 은혜와 의와 성령이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난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야. 아무리 해봐라. 그런 자가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영원히 승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 후서 3장을 보시면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부인해요. 물로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을 당한 것을 부인해요. 예수님의 강림을 부인하며 조롱한다 그랬어요. 조롱하는 시기가 온다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를 부인하면 성경을 부인하게 돼요. 성경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없어요. 그럼 우리 소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우리 사람들 과학자들이 DNA 게놈, 뭔지 아시죠? DNA의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인간이 만든 단백질을 이제 곧 만든다. 인간이 만들 인공적으로 만든 단백질 속에 그 DNA 게놈을 그 DNA 그 구조를 스트럭처를 만들어가지고 이젠 인공적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기까지 얼마 남지 몇 년 남지 않았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우린 지금 마지막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경제연합의 몰락을 보십시오.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아메로 돈을 찍어서 미국에서 약 8천억 아메로 달러를 미리 중국 투자은행에 미리 지불해 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미국의 경제가 몰락하면서 이제 그 빚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미리 중국이 미국의 달러 반들 갖다가 주식을 다 팔아 치우지 말고 이제 미리 제일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에게 미리 화폐 개혁한 이후에 돈을 미리 주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아십니까? 파이낸스 타임즈는 경제신문으로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죠.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말이죠. 거기에 칼럼니스트로 있는 알려진 기드온 웨치먼 씨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저는 이 기사 읽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람도 다 있네. 이 사람은 이름이 있는 파이낸스 타임즈의 경제신문의 그 칼럼니스트인데 그가 2008년 12월 8일 이번 달에 8일 기사에서 이렇게 썼어요. One World Government. 다시 말해서 세계 단일 정부가 오고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그러한 음모론을 믿지 않았대. 이건 다 괜히 세계 음모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하고 그런 음모론을 자기는 절대 믿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진짜 단일 세계 정부가 오네. 이번에 경제적인 위기가 몇 사람들의 조작에 생긴 것일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깨어났대 자기가.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세계 단일 정부가 올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자기가 깨달았다. 첫 번째, 위기의 이유. 세계적인 온난화 현상. 세계적인 테러 때문에 생긴 지구의 연합. 세계적인 경제 파탄. 이런 위기 때문에 이 세계가 하나로 되어서 세계 단일 정부가 올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이유, 교통의 발달이에요. 교통의 발달과 지식의 증가와 소통 때문에 지구가 서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세계 단일 정부, 한 체제가 다스리는 정부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게 준비되었다. 세 번째 이유, 이 사람은 세 번째 이유.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세계 단일 정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썼어요, 이 칼럼니스트가.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사람이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한 것은 또 한 가지 그 이유는 오바마가 세계 단일 정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수잔 라이스 씨를 UN 미국의 UN 대사로 임명하고 그 대사를 과거와 달리 자기의 내각의 일원으로 등용시킨 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그가 풀이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이 세상에서 꿀벌들이 사라져요. 꿀벌들. 여러분 아세요? 꿀벌들이 없어져요. 꿀벌들. 꿀벌들이 사라지는데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시대에 꿀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이 지구의 인류는 4년 이상 버틸 수가 없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아인슈타인 그 과학자가.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은 참 흥미있는 사람이에요. 별 예언을 다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참 머리가 참 비상한 사람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IQ 테스트를 할 수 없는 사람이죠.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 말한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 랜도 대학의 스티버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의 이 꿀벌들이 사라지는데 그 이유들을 네 가지로 말했어요. 네 가지로. 첫 번째, 인간이 만든 전파들 때문에. 특히 우리 휴대폰.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휴대폰을 쓰고 있는 그곳에 주위에 있는 꽃들에서 꿀벌들이 혼돈을 일으켜요. 꿀벌들이 이 저 꿀을 채집해가지고 집에 돌아갔는데 7배 시간이 걸려요. 그 전자파 때, 이것뿐만 아니라 전자파가 많잖아요. 인공위성, 뭐 전자파. 이런 전자파 때문에 꿀벌들이 혼돈이 생겨가지고 집을 못 찾아가. 집을 찾아가지 못하면 꿀벌들은 죽습니다. 자, 또두 번째.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벌들이 혼돈하기 시작해. 계절이 달라지니까. 갑자기 더운 곳에 눈이 오고. 여러분, 지금 저기 남쪽에 지금 눈 왔죠? 어디입니까? 미시시피하고 또 어디예요? 루이지아나. 뭐 그쪽에 지금 눈이 막 왔어요. 이거 참 이상하다. 저기 지금 이 동북쪽엔 지금 너무 이 아이스도움이 와가지고 지금 이저 메인 주입니까? 어느 주에는 주 전체가 불이 나갔어요. 130만 명이 지금 전기가 없어요. 이런 이상한 일들. 세 번째, 유전자 작물들, 특히 유전자로 조작된 옥수수, GMO, 유전자로 조작된 옥수수를 벌들이 와서 그거를 이렇게 빨아먹으면 그런 몸에 독성이 생겨요. GMO 식품을 빨아먹으면 벌들이 죽습니다. 참 이상하죠? 또, 네 번째, 살충제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지금 꽃을 찾아 집을 나간 꿀벌의 30% 내지 60%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양동업자들이 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부에는, 미국 동부 지역에는 70% 이상의 꿀벌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사라져서 양봉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신문에 보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시여, 세상은 다 되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이 점점 더 포악해지고, 또 지금 얼마나 포악한지 보세요. 태국하고 지금 저 그리스에 지금 시위, 지금 데모하고 있죠? 예? 라이엇. 그런데요, 그리스에서 말이죠, 이 경찰들이 실수해서 이저 사춘인 소녀 하나 쏴 죽였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온 그리스에 있는 큰 도시는 전부 다 폭동이 났어요. 그 폭동은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아쏴 죽인 것보다 그쏴 죽인 것 때문에 한 도시에서 폭동이 나니까 에라 참 불만 많은데 전부 나가서 어떻게 폭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아쏴 죽인 것보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불만과 불평에 대한 그것이 표출되면서 소요 사태가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이 태국에는 이 폭동 사태가 몇 번째입니까?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경제적인 몰락 때 엄청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 생애 제일 첫째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의롭게 준비해 오지 않은 자들은 거룩한 천사의 보호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애 가운데서 가장 간절한 소망이 속히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께서 베푸신 크나큰 구속의 계획으로 우리에게 영영 주어버리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로 저희를 사시고 정결케 하시고 영원한 하늘에 갈 때까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 마음속에 아라리 맺혀 있거나 숨어 있는 모든 죄의 요소를 정결케 씻어 주심으로, 하나님이시여, 승천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정말로 마지막이 되어서 참 우리 마음 가운데 괴로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아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아시오니 주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877-704-1004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까지 감사합니다.